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메시고요.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 한 교회로서 같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정말 이 아침에 저는 좋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서 시리즈 두 번째 주어 있습니다. 첫 주에 놓치셨다면은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향후 이두달 동안 얘기할 방향에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당신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서는 계속되는 이야기 후속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서에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가르치신 시작한 모든 것을 기록한 그 후속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려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계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와 구분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져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할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엘 2장 28절을 보면은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리라. 그날엔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을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세기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기대했던, 기다려왔던 약속, 예언의 성취를 하실 그 메시아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에도 가지 말고 며칠밖에 안 남은 그 예언의 성취를 성령의 부르심,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만 기다리면은 이 성령의 부으심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6절에 보면 주여 지금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복구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복구하시는 그때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알고 있지만 정말 어디에 그 나라 안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앉을지 그런 논쟁을 벌인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 고향을 떠나고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베팅을 하고 모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걸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자 그들은 처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날보다 상상한 것보다 더큰 일이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로마인들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만 기다리면 예언이 성취될 것인데 제자들은 이때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나이까라고 물어본 이것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한 예언입니다. 드디어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이 사모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경에도 보일 듯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가끔씩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가끔씩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이유를 좀더 찾아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를 주시고 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정말로 좋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냥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계획이 어쩌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에 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예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것이 우리 지금 요즘 교회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성령 세례, 성령 약속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삶 중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도 아버지가 자기 권한으로 정한 시기나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묻지 않으시고 그 타이밍은 너희의 통제나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욕망과 너희의 꿈은 좋지만 너희의 긴급함은 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선한 일을 예측하라는 것을 놓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성령 세례를 위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타이밍은 내 것이며 내가 너를 내 권능을 가지고 충만시킬 텐데, 하지만 그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어줄 것이다. 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한 것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 왕으로 모실 것을 기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을 계획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통증을 좀 겪고 있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병원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장애를 앓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정말 거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웃기지만 그때는 그렇게 웃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고 저는 제 남은 생애를 이 은혜 스토리를 전할게요. 그리고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제가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런 거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가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실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 멜리사를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요즘 많이 늙었다고 느낍니다. 저는 인터넷이 막 시작했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웹 서핑을 하겠다고 그런 옛날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저랑 제 와이프가 연애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멜리사에게 나는 멜리사 너의 사명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멜리사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왜냐면 멜리사가 쉐어하지 말라 그랬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중입니다. 멜리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되고 싶었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임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 우리는 항상 그 이유 때문에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사명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가 있어야 되고 아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전에 정말 다른 나라에서 입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BC 안에서도 입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시저와 많은 것을 거쳤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입양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마다 시도했을 때마다 그 문이 닫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의도적으로 닫으신 거라면 저희는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이 용품을 샀지만은 모든 것을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든 순간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밴쿠버 다운타운에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2018년 6월 우리가 밴쿠버 다운타운에 이사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방금 무엇이었어요? 네달 후에 저는 이 그룹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령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가서 저는 누가 저를 이끄고 있는 것을 길을 건너는 동안 누군가 저를 이끄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3, 4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냐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에 정말 이것은 두나미스란 단어로 다이나마이트나 다이나믹에서 파생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다이너마이트 한 개로 돌산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진정한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플랜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복음서에 이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옷깃을 잡았을 때그 권능이 빠져나간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능력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 예수님의 플랜에 우리 삶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플랜,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플랜을 우리가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영과 혼의 다른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나의 느낌, 나의 목적이지만 성령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벌써 이것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잤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식사를 했고 모든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목격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할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능력을 권능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고 내가 내 성령을 가지고 너희를 채워야 하면서 나를 보았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될 능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부어달라고 우리 아침에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한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플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피값으로 사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자꾸 리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법적으로 설명했을 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뜻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정말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모든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 전도자 사는 삶은 정말 위험한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고 우리의 참되신 왕으로 선포하는 데 살아가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밴쿠버는 왕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왕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시기는 왕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왕에 대한 증언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시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모든 것과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에 반대하는 것을 모든 것을 제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플랜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가정합시다. 이제까지 당신이 살면서 배운 모든 것을 모든 기회를 봤을 때 만약에 자기 자신한테 물어본다면 이제까지 당신이 산 삶이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오실 유일한 왕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살아온 것이라고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은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삶에 정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욕망, 이 목적을 위해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리드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당신에게 자기네 계획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믿을 때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을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천사를 대면했을 때 많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그 제자들에겐 또 다른 아쉬운 모먼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이라는 마운틴 올리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입성하셨을 때 똑같은 장소입니다. 정말 너무 완벽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자기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내가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선한 일을 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유가 돼야 합니다. 정말 오늘 올해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간구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분의 삶에 초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을 예수님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곧할 텐데.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구절이 무슨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배신 당하셨을 그날,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빵이신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배신 당하실 것을 아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 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려면 정말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